자, 찬송가 464장 부르시면서 신년 새벽 기도회 금요일 아침, 다섯째 날 아침 시간 시작합니다. 464장 믿음의 새 빛을. 464장입니다. 464장.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 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며 영광의 하늘나라 면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3절 사랑의 새 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평안한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새날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주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도 굳건히 서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함께 창조주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찻소리들을 통해 아침이 일어나고 있는 또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에 채우시고 새 결단, 새 소망, 새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몇 편이 될까요?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찬송시를 만나봤고요. 시편 17편을 통해서 탄식시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시를 만나봤는데 시편 30편이었고요. 확신, 믿음의 시를 만나봤는데 시편 16편이었죠. 네. 오늘은 바로 그 앞편 15편을 만나봅니다. 시편 15편을 통해 예언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치 예언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들이 이 시편 150편 중에 있어요. 마치 잠깐 이사야서에 왔나? 예레미야서에 왔나?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편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5편도 그런 시에 해당이 됩니다. 15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조금 그 시는 그 예언서 느낌이 약간 잘 살펴야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50편 같은 경우는 아주 분명한 그런 예언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언시. 자, 이 시편 15편은요, 성전 입당 의식문, 그러니까 어느 어떤 거룩한 공간에 들어갈 때의 어떤 제의, 의식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 여러 학문들의 도움을 잘 받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확실히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의 연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고고학의 발굴 결과를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근동 지역에는 이런 비슷한 입당 의식문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요. 이집트의 호르스 성전에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여, 신 앞에 나아가는 너희 모두여, 죄짓고 나오지 마라. 부정한 채로 들어오지 말지어다. 너희 집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런 문장들이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된단 말이죠. 마치 사제가, 예언자가 하늘의 신탁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명을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마치 예언서를 읽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마치 어떤 십계명과 같은, 이것은 물론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러저러한 조항들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 공간으로, 그신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조건을 갖춘 자들이,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도 그런 형태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1가지 조건들이 충족되는 자가 성전에, 소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시편 15편은 약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고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게 답이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예배자의 질문이 나오고, 2절에서 5절 중반절까지는 일련의 명령적 형식의 답변. 나의 답변이긴 하지만, 사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5절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자들, 소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이런 하나님의 신의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죠. 자, 시인은 질문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질문합니까?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얻은 것에 대한, 이미 얻고 가슴에 담고 있는 지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식이고, 그것은 결국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아, 이것은 그냥 질문하고 답하는, 아,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지. 라는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본 시편은 표면적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자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내용은 성전 밖에서 소위 삶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한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새벽에 매일 아침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참 신앙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나 성경 공부나 이런 모임, 기도회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상에서 가정, 일터, 또 이웃과의 그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사 속에 또뭐 교회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 늘 신앙이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그 긴장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신앙과 윤리, 그리고 예배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경건한 만남과 이런 것들과 교회 밖의 우리의 행실, 이런 것들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더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되고 이런 일이 소중한 일이 되는 거죠. 아, 사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치 내가 이제 천사가 되고 천사 이상 천천사가 된것 같고 세상은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별일을 다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막살것 같은데 당장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금방 내 입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고, 쉽사리 내 언어로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거저 얻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에 쉽사리 빠질 수도 있고, 뇌물을 주고서라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유혹을 또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종교적 어떤 행위와 우리 일상의 삶의 불일치, 이런 것들이 흔히 일어나곤 하는데 수많은 예언서들, 구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예언서들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일치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배와 찬양,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드러냄, 이것이 일치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거듭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갖 그 소중하다 싶은 재물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악취가 난다고 도리어 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렇게까지 예언자들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는 꼬라지 보니까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들의 지적이었죠.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혹은 권력자들로부터 미움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각종 순환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예언자들의 또 몇몇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하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오늘 그러면 이 15편의 이 시인, 물론 이 15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언급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 소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산에, 그 은혜로운 산에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1가지 조건이 읊어지고 있는데요. 자, 한번 그 11가지가 뭔가 찾아볼까요?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구비해야 할 조건. 첫째, 정직. 그죠? 정직하게 행하며. 두 번째, 공의를 실천하고. 세 번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네 번째, 혀로다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막 너무 높이거나 이렇게 버물려 지내는 게 아니라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이자 놀이하지 말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고. 그래서 11가지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소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11가지 중에 뭐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되고 뭐 이런 우리가 이 교회 바운다리,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결국 어디에 가 있어요? 너희가 사는 그 삶의 자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과연 너는 어떤 식으로 너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 가지고 나한테 와라.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이죠. 사실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기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혹은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리기에도 바쁘고 주로 그것이 주를 이루지만 이렇게 몇몇 시편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래를 하고 있기도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그려놓은, 그가 묘사해 놓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시편 15편 기자의 찬양이고 그의 예언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의 결론은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삶은 바로 여기서 온다는 거죠.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더 든든히 서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변화와 굴곡을 능히 통과해서 마침내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내 혹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내 성산에, 내품 안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오고 있죠. 자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예언, 그것은 뭐 동쪽으로 가야 네가 네 자식이 대학을 합격할 것이다, 어떤 직장으로 가야 네가 직장 생활이 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바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내품 안에 거할 수,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이 예언, 시편 15편과 같은 이러한 예언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예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증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 바로 그 시간, 그 자리들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품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가는 이 놀라운 천국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지만 진짜 성공은 이제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걸음걸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은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소중한 통로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정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북치고 장구치며 만족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학교,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향기로 퍼져가는 생활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 그 언어가 사랑과 소망, 평화의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게 하소서. 고리와 뇌물 등에 눈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져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독단과 오만, 편협함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이 우리의 것 되게 하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선명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 조국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조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열심히 섬겨오며 조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방향이 꺾이고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부디 조국교회 복음의 본질에 다시 우뚝 서게 하시고 섬김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독일 땅에도 150여 개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그 인적 물적 토대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쓰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오니 목회자, 선교사들과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역 교회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물질과 권력을 향해 경쟁하고 발버둥칠 때 그러나 교회는 우리들은 소박하면서도 하늘 자유와 여유를 즐기고 나누는 삶을 통해 복음으로 사는 자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통로가 바로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독일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독일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독일 사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럽 땅의 영적 재부흥의 전초 기지가 바로 이 독일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개신교 본산지로서의 명예가 꺾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유럽의 전체 살림살이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방향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더욱 강하게 이끌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독일 땅에 보내주신 1세대 어르신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은 생이 더욱 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 특히 2세 목회자들을 이 땅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사역에 복주시고 독일 땅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이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나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생각하며 이 사회, 지구촌 모든 영역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기도주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 마음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모든 형편들까지 주장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가를 더 생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형편도 주장해 주셔서 이후로 함께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침 기도 시간 또 오늘 하루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를 또 이어가시겠습니다.